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 항모전단이 시리아 알레포 공격에 합류하기 위해 동지중해로 이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영국 해군이 노르웨이 해로부터 지중해로 가고 있는 러시아 항모전단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항모전단은 항모 쿠즈네초프 제독함과 기타 함정 7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야체슬라브 포보프 전 러시아 북부함대 사령관은 항모전단이 최고속도로 항해하면 일주일 안에 동지중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클 펜론 영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러시아 항모전단이 영국 근해에 들어오면 영국이 이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일 필리핀은 미국과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 관련 모임에 참석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과 군사 경제면에서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잃었다면서 필리핀이 중국의 이념적 흐름에 합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냉전 시대에 양국 간 체결된 무기 통제 조약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별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특별검증위원회 회담은 지난 1987년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략 조약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 순항미사일의 실험과 생산, 보유를 금지하고 유럽에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폐기하며 광범위한 검증과 준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2년 전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금지구역 내에 미사일을 발사해 조약을 위반했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9일 콩고 군벌 장피에르 벤바와 다른 4명의 증언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부통령을 지내기도 했던 벤바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전쟁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ICC에서 열린 벤바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벤바와 그의 변호인 4명이 첫 번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증인 14명을 매수하려 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베르트람 슈미트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희석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벤바와 대한 두 번째 재판과 비슷한 사례가 ICC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윌리엄 루터 부통령이 증인을 매수하고 위협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지지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20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카르타 외곽에 탕에랑 경찰서 인근에 ISIL 스티커를 붙이려다 경찰이 제지를 받자 갑자기 경관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의 다리에 총을 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어 그의 소지품에서 파이프 폭탄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인도네시아 남성이며 ISIL의 추종자로 보인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 탈환 작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알라바디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모술을 탈환한 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안을 서구와 중동 외무장관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모술 근처에서 20일 미군 한 명이 폭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연합군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의 게리 볼레스키 장군은 이라크군이 너무 빨리 진격해 적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19일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등 미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20일 평안북도 내륙에서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번 10월 15일 실패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불과 수일 만에
미 중앙정보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또 미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20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서 두 나라의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48차 한미 안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미 동맹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 정권에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Make no mistake. Any attack on America or our allies will not only be defeated, but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effective response.
북한의 그 어떤 핵무기 사용 역시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군이 가진 모든 전력을 다해서 어떤 위협에서도 동맹인 한국에 대한 굳건한 방어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카터 장관의 이런 공약이 대북 억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할 것입니다.
카터 장관은 미한 동맹이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한미 안보 협의회가 48번째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is was the 48th SCM. This is an alliance that's been going on for six decades.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강력하고 확고하며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두 장관은 이날 미국의 이런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 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런 추가 검토 조치에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자산의 뭐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나라는 앞서 19일 열린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성명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측 해군 간의 협력을 더 증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연습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초부터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이 참여하는 통합연구팀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지난 6월에 처음 실시한 미사일 경보 훈련 등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더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해서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지체 없는 한반도 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매우 불안정한 국가이고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을 더 강화할 뿐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국군이 정보 유입 심리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약속을 다짐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조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들은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어떤 핵무기 사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겁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차원의 제재와 독자 제재 채택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에 대한 고립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두 나라는 특히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입니다.
이 신설 협의체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억제의 핵심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준비 태세와 결의를 입증하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This step that we are taking on the extended deterrence is further evidence of our readiness.
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등 구체적 확장 억제 역량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also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deploy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attery.
윤병세 장관은 더 나아가 미국 전략 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가 20일 열리는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장관들은 이 밖에도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수위 높은 대북 압박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대화 의지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능력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며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had the power to wipe out North Korea for years. For years.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해제, 경제 협력, 에너지와 식량 지원, 새 평화 방안,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울러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압박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 UN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생계 목적의 예외 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가장 큰 석탄 교역과 수익 창출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방어 조치로서의 마지막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 외교 국방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구체적 공약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미국, 한국은 물론 영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19일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의 주요 쟁점과 특이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 기자, 우선 이번 회의 미국과 한국의 아주 중요한 양자 채널로 자리 잡은 것 같죠?
예,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 열렸으니까 한 6년 남짓 지난 거죠. 2 플러스 2 회의로 불립니다. 이 회의가 지금 그 이후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바로 다음 날 두 나라 간의 안보협의회가 이어진다는 거고요. 이 안보협의회는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이 2 플러스 2보다는 뭐 훨씬 오래된 회의고요.
네네.
두 나라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네, 그럼 19일 열린 2 플러스 2 회의 얘기를 좀 해보죠. 상당히 방대한 주제가 다뤄진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북한 문제 시급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회의가 열리고 나면 그 과연 구체적인 조치나 실질적인 진전은 뭔가 이런 의문이 들곤 했는데
네.
이번 회의에서는 두 나라 장관들의 발언 뭐 수위도 그렇고 상당히 높았거든요. 또 내용도 구체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
이 회담 뒤에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한 11분 넘게 발언을 하면서 이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경고를 물론 담고 있고 또 북한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 또 미한 동맹의 중요성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재확인을 넘어서요.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아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확장 억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그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미 본토가 공격당했을 때와 마찬가지에 그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 이런 약속인데요. 일종의.
그렇죠.
케리 장관은 뭐 그 대표적인 핵 우산을 비롯해서 재래식 타격 능력도 있고 또 미사일 방어 역량 이런 그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네.
이게 그 이론상 그치는 게 아니라 더 구체화하고 또 제도화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데 합의한 것이 무엇보다 주목되고요.
안보 문제뿐 아니라 대북 제재 방향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비교적 상세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됐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호 여기 그 생계를 위한 석탄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케리 장관이 바로 이게 부작용이 크다라면서 이런 그 허점을 통해서 북한이 석탄 수출로 수익을 얻고 있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역시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접근이 바로 군사적인 수단보다 낫다 이런 이유를 들더군요.
네, 그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군사적 수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읽어야 할까요?
예, 사실 그 케리 장관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여겨 봐야 될 그런 그 대목인데요.
네.
군사적 수단은 물론 마지막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북한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을 완전히 와이프 아웃, 그러니까 쓸어버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물론 그게 미국의 목표는 그 아니니까 북한은 대화로 나와라 이런 취지 없습니다만 최근에 뭐 기억나실 겁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네.
이런 언급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들렸습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이런 발언들인데 미 당국자들이 일부러 대북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걸까요?
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전 각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네네.
분명히 핵 위협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의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케리 장관의 이날 발언에 들어있는 그 대조적인 대북 메시지 그러니까 대화 유인 체계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았다는 점 역시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북한이 원하는 건 비핵화 대화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내걸면서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제재 해제나 에너지 식량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야 과거 자주 거론됐던 사안이었습니다만 그 외에 새 평화 방안, 또 외교 정상화, 한반도 불가침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그렇게 평화나 대화 가능성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캐리 장관의 제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리는데요.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캐리 장관이 물론 뭐 평화 체제라든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 조약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날 그 대북 제재 또 압박에만 초점을 맞췄던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렇네요.
물론 두 나라의 철저한 공조 그리고 안보 공약이 이 장관들 기자회견 내내 중심 주제였지만 그러면서도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느낄 고통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반면에
네네.
미국 국무장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와 협상이 열려 있으니까 북한이 응하라 이렇게 그 다른 한쪽에도 문을 열어뒀다는 점 좀 대조적이었고요. 두드러진 부분이었습니다.
네. 19일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온 합의 사안들과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전면적 압박 의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지난 2010년 시작된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한 간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건 전면적인 북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평가입니다. 우선 대북 억지력 면에서 미한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건 미국의 해구선 제공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엔 미한 국방부의 통합국방협의체 산하 억제전략위원회가 확장 억제를 논의해왔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장급 정도였는데 이제다가 격상을 시켜서 차관급으로 올린다라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협의, 차관이 서로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까지 갔다는 건 좀 더 긴밀화? 좀 더 긴밀하게 됐다, 협의가. 제도의 틀은 갖췄다.
또 이번 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이 해구선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확장 억제 공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의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안보 불안, 다시 말해서 지난번 그 비온기 사건 있잖아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억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지금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전술핵 반입이나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나 또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안한 감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배정호 박사는 아울러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 한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 또 미한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공동 문서상 최초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직접적 위협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협의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와 압박의 수위를 높인 건 미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란 평가입니다. 여기에다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차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과 제3국 간의 외교 관계까지 건드리는 총체적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 것도 대북 압박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인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간 최대 미화 약 9억 달러 규모의 외화 수입원으로 추정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차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중 석탄 거래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다자 제재와 미한 양국의 조율된 독자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미한 투나라는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단 유엔 안보리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20일 평안북도 내륙에서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에도 무수단 발사에 실패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부근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방당국의 공동평가 결과 이번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미군 전략사령부도 한국 군당국과 비슷한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2+2 회의를 마친 직후면서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를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내용입니다.
지난번 10월 15일 실패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불과 수일 만에 그것도 10월 17일 그 안보리 언론 성명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수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20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위성들을 더 많이 쏘고 우주 정복을 위한 진군을 다그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북한이 우주개발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위성 발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8차례 이어졌지만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당시 발사된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고각으로 발사돼 최대 높이 1413km, 사거리 400km를 기록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15일 평안북도로 발사 장소를 옮긴 뒤 다시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시험 발사나 성능 확인 없이 지난 2007년부터 40여 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 전역은 물론 태평양에 있는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됐지만 거듭되는 발사 실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투입했고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불안으로 독극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전략적 도발에 2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 대성은행 금고 자금이 고갈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의 가장 큰 효과는 엘리트층 사이의 체제 회의감과 북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올해 대남 사이버 공격이 지난 3년간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주요 국가기관과 방산업체, 외교안보 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료 절취 목적의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 일시적으로 자제했던 숙청도 재개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 64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폭정이 계속되면서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고 체제 감시기관까지 돈벌이에만 급급해 부패가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북한의 한 간부는 김정은에게는 생사를 함께할 신복이 없으며 권력층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 끝 위기로 가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근황과 관련해선 신변 불안이 가중되면서 외부 행사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가 하면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등 경호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정권 출범 당시인 2012년에 90kg 정도였지만 지금은 무려 130kg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무절제한 과식과 과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입니다.
김정은은 매주 3, 4회 밤을 새워 술 파티를 하고 있으며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를 못한다는 한 해외 공관원 증언도 언급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은 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감시를 받고 있고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철이 술에 취하면 헛것이 보이고 호텔방 안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철은 또 지난해 겨울 김 위원장에게 제9실도 못하는 자신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국가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철은 또 동병상련의 처지인 고모 김경희를 가끔 방문해 안부를 묻곤 한다고 국가정보원은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선 권력 남용이 심하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습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김여정은 간부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처벌하는 등 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여정이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외부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신 여부나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형식적으로 동참하면서 6자 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최대 관심은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보다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느냐 여부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이전보다 강화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4차 핵실험 때 270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제재안을 의결을 할 거예요. 중국은 항상 우리의 기대는 못 미쳤지만 지난 4차례의 핵실험에서 이렇게 중국의 제재 결의안에 참여했던 내용이나 강도를 보면 항상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대북 제재의 수준은 명시적으로 높일 것인데 민생 부분을 포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트리거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은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거나 북한 내에 커다란 혼란이 올 정도의 제재에는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미중의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쟁 구도 때문에 북한의 완충적인 전략적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는 대북 제재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선 이에 따라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두고 미한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나 민생 목적의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입니다.
또 제재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민생이라고 예외를 인정받았던 부분이 이제 포함되는 걸 관련해서 결국은 또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뭐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기존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만을 언급함으로써 특별하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시진핑 정부의 국내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한국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내년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 문제 등 내부적으로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적인 정세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데는 대북 제재의 목적을 둘러싼 입장차도 작용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미한과 달리 중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북한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제 미국에게도 원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미국이 이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라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대북 제재가 자국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것도 고강도 제재 중국이 미온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경우 수년째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북 삼성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평균인 6.7%보다 낮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전체 31개 성 가운데 랴오닝성이 최하위인 31위를 차지했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각각 26위와 29위였습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가운데 약 60%가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종규 박사는 그동안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결국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루어져도 숨쉴 틈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상진 광우대 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체제의 그 전복,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뢰를 중국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려울 거다.
신 교수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이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전직 고위관리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특히 차기 미 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다른 북핵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제이미 미식 전 CIA 부국장은 18일 미 경제전문지 폴춘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한 여성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The president-elect is going to face a problem from North Korea that none of his predecessors or her predecessors have faced.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어떤 전임 대통령도 마주하지 않은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겁니다. 미식 부국장은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핵 능력을 갖췄고 이제 핵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지만 어떤 국가도 이를 실패했다고 안심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se rocket launches are failing shouldn't give anybody comfort.
북한이 발사 실패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능력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란 겁니다. 미식 부국장은 무수단이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인 더 큰 미사일,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능력을 갖게 되면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식 부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고 어느 시점엔 미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식 전 부국장은 그 해법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 can work very closely and privately with China.
미국 정부가 중국과 매우 긴밀하고 은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며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식 전 부국장은 CIA에서 20년 이상 일했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정보자문위원회 공동의장과 키신저협회 회장, 유력 금융업체인 모건스탠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함으로써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인 체제라며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에 언제든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모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인사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 회의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권재단은 한국의 연세 휴먼 리버티 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뉴욕에서 북한인권 현인그룹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현인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창립총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인권재단은 이번 뉴욕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촉구하는 방안과 스포츠와 관광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거부, 또 계속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정훈 대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ICC 회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보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은 지난 6월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이정훈 당시 한국 외교부 인권 대사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현인 그룹에는 이정훈 대사 외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비틴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위원 등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두세 차례 서울과 뉴욕, 제네바 등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유엔과 주요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현인그룹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를 마치면서 북한 당국이 COI 권고안을 이행할 것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7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북한 수해 복구 사업에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구호단체에 전달돼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9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덴마크 정부가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39만 2천 덴마크 크론에 미화로 6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북한의 지난 8월 말 강타한 태풍 라이언락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서쪽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를 통해 수재민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수해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수해 복구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는 북한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2012년에도 홍수로 파괴된 평안도 일부 지역의 상수도를 보수하고 황해남도 해주 지역 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식량을 지원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자국 경제수역안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을 공격한 혐의 두 건이 적용됐습니다. 러시아 해양경비대는 지난 15일 극동 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선박 대룡 10호를 나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자 경비대원들이 총을 쏴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포 과정에서 자국 경비대원 2명도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위원회는 나포한 배에서 폭력에 사용된 물품을 압수했으며 조업 허가증은 없었다며 나포된 선원들 가운데 누가 경비대원을 공격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21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전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를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9도.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4도. 황해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 함경남도 함흥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3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2도. 강원도 원산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5도. 량강도 회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모술 탈환 작전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알아바디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을 탈환한 뒤 이 지역이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방안을 서구와 중동 외무장관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모술 근처에서 20일 탈환 작전을 지원하던 미군 한 명이 폭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연합군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의 게리 볼레스키 장군은 이라크군이 너무 빨리 진격해 적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될 것이라고 19일 지적했습니다. 게리 볼레스키 소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작전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계속 적을 압박하면 적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9일 콩고 군벌 장피에르 벤바와 다른 4명의 증언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부통령을 지내기도 했던 벤바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전쟁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재판은 ICC에서 열린 벤바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벤바와 그의 변호인 4명이 첫 번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증인 14명을 매수하려 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편 재판을 주재한 베르트람 슈미트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희석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냉전시대 양국 간 체결된 무기통제조약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별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특별검증위원회 회담은 지난 1987년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 순항미사일의 실험과 생산, 보유를 금지하고 유럽에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폐기하며 광범위한 검증과 준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지만 2년 전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금지 구역 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조약을 위반했다고 처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일 필리핀은 미국과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관련 모임에 참석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과 군사 경제 면에서 필리핀이 결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잃었다면서 필리핀이 중국의 이념적 흐름에 합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무례하게 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자신이 중국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개선에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두 나라는 13건의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 협약 규모는 액수로 약 1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 항모전단이 시리아 알레포 공격에 합류하기 위해 동지중해로 이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영국 해군이 노르웨이 해로부터 지중해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러시아 항모전단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모전단은 항모 쿠즈네초프함과 기타 함정 7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야체슬라브 포보브 전 러시아 북부함대 사령관은 항모전단이 최고 속도로 움직이면 일주일 안에 동지중해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러시아 항모전단이 영국 근해에 들어오면 영국이 이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군함 3척이 오는 22일 베트남 해군기지가 있는 캄남만에 들어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 해군 선박 2척이 21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항해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또 미 군함 외에도 일본과 러시아, 프랑스 군함들도 최근 잇따라 캄남만에 들어가 정박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최근 캄남만 기지에 외국 군함들의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국 군함들에는 750명 해군 병력이 탑승해 있고 이들은 4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